목사님께서 안식 기간 동안 부족한 제가 말씀을 또 오늘까지 11번에 걸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훈련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일자로는 엉뚱한데 읽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대로 읽겠습니다. 20장 17절 시작.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11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은혜롭고 놀라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하나님 허공을 향한 외침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새겨지며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증거된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의 말씀과 그 뜻을 밝히 분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계명, 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젠가 그젠가 그 폴란드 정부에서 뉴스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나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괴와 금은보화를 실은 그 열차가를 무장한, 막 그 안에 대포도 달려있고 막 그런 무장한 열차가 있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말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의 제보로 그 열차가 있는 위치가 폴란드 정부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고 발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열차 안에 금은보화가 얼마나 그 안에 있을지 가늠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접근해서 열진 않았는데 엄청난 양의 그 금괴와 금은보화가 그 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그 열차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폴란드 정부를 향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거기서 발견된 금액의 10분의 1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청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어때요? 탐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금액, 아마 뭐 예정하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거기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탐욕에 대한 이솝우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파리와 블라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배고픈 파리가 한 집안을 막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아다니다가 꿀단지 하나를 딱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꿀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파리가 그 꿀단지 주변을 날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하다가는 저 꿀단지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왱왱 그 꿀단지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그 꿀단지 옆에 살짝 앉아가지고 조금씩 꿀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꿀이 점점 맛있는 거죠. 그래갖고 좀 더 많이 먹고 싶은데 해서 조금씩 꿀단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그 날개랑 다리가 꿀에 붙어가지고 꿀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허우적허우적 거릴수록 계속 꿀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파리가 이렇게 하다 죽는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블라비 한 마리가 싹 날아와가지고 나비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바보 멍청이, 이런 파리 같은 이라고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음식에 먹을 것에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모양 그 꼴로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파리를 나무랬어요. 근데 파리가 그 나비가 블라비가 호통치는 것 가운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넋을 놓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내서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촛불이 하나 딱 켜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블라비가 촛불을 보니까 너무 촛불의 그 빛깔이 그 아름답고 영롱한 빛깔에 홀려서 그 촛불 주위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점점 촛불을 향해서 날아가더니 갑자기 파칙 하고 타갖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직까지 꿀단지에서 점점 죽어가면서 바라보고 있던 개미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놈은 나보다 더 멍청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살아있는데 저놈은 한 방에 죽어버리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탐욕을 쫓아 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고 어쩌면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게 표현한 이솝의 우화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그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오늘 나누고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이 10계명의 제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요약이면서 그 근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이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전체적인 근본적인 정신과 내용을 열 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건 이것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굳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그 죄야 간음하지 말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행위, 어떤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 것을 오늘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10번째 계명,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정신과 반대되는 탐욕과 욕심으로 남을 해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마음과 욕심과 정욕도 내어버려야 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10계명의 말씀을 처음 개괄할 때 로마 캐톨릭 교회가 10계명을 나누는 방법이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세요? 네. 우리가 제1계명, 2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로마 캐톨릭은 1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이 9개로 주니까 10번째 계명, 우리가 지금 살펴볼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제9계명과 10계명으로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나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캐톨릭은 즉 신명기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0번째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너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5장 21절은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제9계명이 되고 그 뒷부분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부분을 제10계명으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출애굽기 말씀보다 신명기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그렇게 둘로 나누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9계명으로 삼고 나머지 부분을 10번째 계명으로 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논리적으로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17절 뒷부분의 내용은 내 앞부분 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라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라는 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아내나 내 남편과 다른 사람을, 다른 이성을 쉽게 비교해요. 그리고 내 남편이 이랬으면, 내 아내가 이랬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였다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떨까 하고, 뭐 가늠하는 거거나 바람피는 것도 아닌데 쉽게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잠언 6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로 29절의 말씀,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에 있는 잠언 6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언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여기서 명령은 앞에 문맥을 살펴보니까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어미의 법을 말합니다. 어미의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너의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9절 함께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어떤 이성에 대해서 너의 남편, 너의 아내나 너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오늘 잠언 6장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 바람피거나 내가 저 사람과 간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그것이 마음에 들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6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품에 품고 있는데 그 불이 어찌 옷에 붙지 않겠느냐,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탐하는 마음과 어떤 음욕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고 장담하지만 어찌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회만 있다면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남의 아내와 통관할 마음으로 그렇게 관계를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사귀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고 그가 나의 마음에 이렇게 끌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음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음욕과 탐욕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지난번 말씀 시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이름으로 수많은 잘못들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 습관적이고 죄악된 반복적인 죄악을 그저 동일하게 해가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나의 이 잘못도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이 변개치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헛된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서야 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홀리지 않도록 혹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욕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살펴보고 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내용은 또한 무엇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내 이웃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그 남종이나 여종 그 사람 자체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어떤 능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왜냐하면 오늘날은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물론 어떤 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음성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노예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 노예를 두고 있는 사람의 그 힘과 권력, 그 사람의 능력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은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힘과 권력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하기 쉬운 것이지. 잠언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너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예전 성경에는 탐식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관원의 맛있는 음식이 예전 성경의 그 진찬이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 그 진수성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힘있고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것들을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탐해하지 말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은 내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빼앗거나 그것을 탐하여 취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미가서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예전 성경에는 간사를 경영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잘 계획해서 그 사람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진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물질에 집중하여 있고 물질을 향하여 있는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4쪽에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욕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형하고 유산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형에게 말해서 그 형이 가지고 있는 차지한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제 형이 들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요. 밭에 수확과 소출이 많으니까 그것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창고와 곳간을 짓고 그 많은 것들을 거두어들여서 거기에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 있으니까 내가 족하다라고 그가 만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물질과 재물을 향해서 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루 한날 한순간에 주님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시고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고 이 계명을 마지막 계명의 말씀을 주신 진정한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 결국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죽음의 형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타락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유혹된 그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뱀이 와서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그 실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탐심을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 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욕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그 모든 자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1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욕심과 탐욕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 예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근데 여기서 좀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은 다른 인종들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원어를 봐도 레이스라 어떤 에스니컬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인종이 아니라 예전 개역 성경에는 다른 무리라고 해놨고 영어 성경들을 봐도 대부분 다 어떤 인종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다른 인종이라고 해놔서 특히 우리 같이 미국에서는 레이시즘이 상당히 민감한데 이 성경은 사실 약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여러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지 야곱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족들이, 여러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은 것이죠.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사람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맛있고 정말로 귀한 여러 음식들을 진미들을 다 즐기면서 살았는데 모세 믿고 하나님 믿고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고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이 만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을 향해서 그래 너희가 그러면 더 먹을 것을 원하느냐? 너희가 고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고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조금 건너뛰어서 11장 31절 11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것을 원하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그들에게 엄청나게 부으셨습니다. 하늘에서 고깃대가 그냥 쏟아져서 온 땅이 고기로 넘치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장 33절 뭐라고 말씀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니까 그래 너네가들이 정말 먹을 걸 원하느냐? 그러면 원 없이 한번 먹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먹기 위해서 입에 깨물었는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 거기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기브롯이라는 말은 케베르라는 말이 무덤이라는 것이거든요. 기브롯 하면 무덤들이라는 뜻이고 핫다와 하면 욕망의 무덤들이라는 그 뜻의 그 지명을 그곳에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은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 물질 자체가 이 세상의 그 풍요로움 그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아니라 그것 그 탐욕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탐심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버려야 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요 단순히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개인의 탐심이 그 한 사람 개인의 탐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라는 엄청나게 큰 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리고서라는 그 큰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그 기쁨과 어떤 그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을 쳐들어갑니다. 그 아이성에 쳐들어갔는데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점령했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쯤이야 하고 쳐들어갔는데 웬걸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범죄한 자를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뽑아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제비를 뽑혀서 불려 앞에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아간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아간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의 말씀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말씀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이 탐나서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 무게 나가는 금 한 덩어리, 50세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한 세겔이 11.4g이라고 합니다. 11.4g.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금 세 돈이 금 한 세겔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무게로 하면 한 570g, 570g 정도 되고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150돈 되는 15냥 되는 금괴 하나를 발견하고 아간이 그것이 탐난 것이죠. 은과 금과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그것이 탐나여서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탐심과 그 한 사람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를 함께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죄 지은 사람만 벌 주시면 되지. 왜 그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고통받고 심판받게 하시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그 교훈의 의미를 되새겨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죄가 많은 사람에게 결과로 함께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죄악과 탐심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과 탐심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 가운데서 제하여 버릴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고 살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말라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라는 말인가? 불평하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예전 성경에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문맥을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 혹은 신자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예전 성경에는 후욕하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 이전 성경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그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끝까지 고수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들과 사귀지 말고 오히려 너희 교회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욕심과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마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조 목사 먼저 교회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남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호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7장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는 로마서 7장 7절 제가 로마서 7장 7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8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조금 건너뛰어서 12절 제가 12절을 읽으면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명확하게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건너뛰어서 로마서 7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한탄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때 오호라 그렇구나 뭐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만 뚝 떼어서 읽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과 잘못을 변개치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헛된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뒤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아까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헬라 원어로 봐도 노모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생명의 법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노모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과 죄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힘과 나의 행위와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11주에 걸쳐서 저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 계명 한 계명 어느 것 하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욕으로 그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육신을 따라 우리가 범죄하며 그 율법 가운데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